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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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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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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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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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2장.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람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훨씬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저는 유대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이 다마스쿠스에 사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제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십시오. 얼마 뒤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질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며 그곳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이 자를 없애버려라. 이런 자는 죽어마땅하다.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으로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천인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치르는 까닭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에 신문하라고 하였다. 군인들이 그를 신문하려고 묶자 바울은 그곳에 서 있던 백인 대장에게 당신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이요? 하고 말하였다. 백인 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천인 대장에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인 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천인 대장이 말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장 뒤로 물러났다. 천인 대장 자신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을 먹었다. 다음 날 천인 대장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There's a stirring deep within me. Could it be my time has come? When I see my gracious Savior face to face when all is done. Is that his voice I am hearing? Come away, my precious one. Is he calling me?
gracious Savior, face to face when all is done. Is that his voice I am hearing? Come away, my precious one. Is he calling me?
출애굽기 제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람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야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해진 때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빕 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의 집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 죽였다. 너희가 한 해에 세 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6,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will once again look at the life of Mary, the mother of our Lord. Today we find her raising Jesus as a young boy.
이번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으로 자란 예수를 키우는 마리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We don't know much about Jesus' life as he was growing up, except that he was full of wisdom and being blessed by God.
우리는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것 외에는 그의 성장기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Our story explains what life must have been like for Mary raising an unusual child like Jesus.
그러나 예수처럼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리아에게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Luke 2:41-51 tells us about Mary and Joseph going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festival, as was the Jewish custom. Jesus was 12 years old.
누가복음 2장에서 유월절을 맞아 유대인의 풍습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는 12살이었습니다.
When the festival was over, Jesus stayed behind. But Mary did not know. The family had traveled with many people. Mary and Joseph thought Jesus was with friends or relatives. A whole day passed before they knew he was missing. 3 days passed before they found him back in Jerusalem.
그 명절이 끝났을 때 예수는 뒤에 남아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루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기까지는 3일이나 걸렸습니다.
Where do you think he was? In the temple, listen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teachers there. Imagine Mary's fright and perhaps anger with Jesus. Mary even said in verse 48,
예수가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화도 났을 것입니다. 4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on, why did you do this to us? Your father and I were worried about you. We have been looking for you. Jesus said to them, Why did you have to look for me? You should have known that I must be where my father's work is.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what he said to them.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Jesus went with them to Nazareth and obeyed them. His mother was still thinking about all these things as Jesus grew taller. He continued to grow in wisdom. God was pleased with him, and so were the people who knew him.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Let us think for a moment how afraid and worried Mary must have been when she lost Jesus in Jerusalem. He was only 12. The city was full of people during a festival. Was he stolen, hurt, lost? Would Mary ever see her precious gift from God again?
여기서 잠시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두렵고 걱정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축제 기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가 납치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이제 잃어버린 것인지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인 예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When she found him in the temple, had he even been thinking about her or how upset she might be? He told her he had to be about his father's work.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을 때 그는 마리아가 얼마나 근심하고 있을지 생각했을까요? 예수는 자기가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God's word says Mary thought about these things as Jesus grew. He was obedient to her, but he had an important job to do here on earth.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의 성장기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순종했지만 그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We do not see Mary again in Scripture until Jesus is a grown man. The occasion is a wedding in Cana, and Jesus is there with several of his disciples.
그로부터 예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셨습니다.
Mary comes to Jesus to report that the family has run out of wine for the guests. At a wedding during this time, that is a disgrace. Since Mary is aware, perhaps she is a family friend or helping with the wedding.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그 가족에게 손님에게 드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혼인식에서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가족을 알고 있거나 친지이거나 아니면 혼인식을 돕기 위해 거기에 왔을 것입니다.
She knows the one person there who can help. Jesus replied to his mother in John 2:4 was this.
마리아는 이 상황에 도움을 줄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2장 4절에 나옵니다.
Dear woman, why are you telling me this? It is not yet time for me to begin my work.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 he tells you.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That day, Jesus turned jars of water into wine, the best wine. This was the first of his miracles. He showed his divine greatness to the world, and Mary showed her belief in her son.
그날 예수님은 항아리의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for our last lesson on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최종편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앉아있는 집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혀같이 생긴 불길을 보았다.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신앙 깊은 유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다.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각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서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그의 복음서는 물론 이 사도행전 역시 정밀하게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가복음에서 1장이 예수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에 준비된 모습의 소개였다면 2장에서 드디어 예수도의 탄생을 다루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역시 1장에서 성령의 오심에 준비작업의 분위기를 먼저 말한 다음에 여기에 다른 추이로 성령의 오심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기록함으로 마치 창세기에 사람 창조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바탕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의 진행처럼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석상에서부터 수없이 성령의 오심과 역할을 증거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누가는 이 성령의 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환기시키고 있는 내용을 시작에서부터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장 2절이었죠. 이 땅에 성령의 오심은 분명 우리 사람들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해되었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과 함께 달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성령의 오심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장막절과 함께 성전에 모이는 절기였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다른 이름들도 들어있음을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라고 계명으로 성전에 모이게 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나타나는 대로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는 것으로 오순절은 언제나 주일입니다. 먼저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내용이 사도를 보선하던 110명가량의 사람들인지 사도들 말함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과 사도들의 자세를 볼 때 열두 사도들임이 더 호소력을 갖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에 그랬는데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에서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 104편 3, 4절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람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은 눈으로 뵐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확실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3절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의 보이는 묘사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불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의 결과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예언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은 넘치도록 채워짐을 의미하여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성령이 마르게 하심을 따라 이들의 행동을 성령께서 이끄셨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결과로서 사도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지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은 사도들로부터 나타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일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위한 일들은 사람들이 놀라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에 대한 또 다른 반응입니다. 인류의 말의 소통이 사람 사이에 불가능하게 된 것은 분명 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창세기 11장에서 봅니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내려고 시도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7절의 내용을 봅니다. 그렇게 각 언어별로 흩어졌던 바벨, 즉 혼란의 언어가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의 저주가 치료된 역사가 바로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임을 보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앞의 4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역사 속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고 여기에도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음을 봅니다. 즉 성령에 의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백성들로 인간적인 의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람들이었다면 또 다른 반대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놀람으로 빈정대는 어둠의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5절, 8절, 그리고 12절에 13절에 보는데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6절입니다. 이들은 난생 처음 대하는 신기한 현상을 듣고 보면서 소동케 됩니다. 먼저는 저들의 심령에 혼란을 일으켰고 행동에도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난곳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감사할 이유이고 상황인데도 저들은 오히려 혼란케 됨을 보인 바벨의 후손들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이어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12절 그랬는데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놀람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3절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통한 강론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말씀까지 하셨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과 누가복음 6장 22절에 말세의 상황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도 격려하시기를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9절에서 11절은 사람들의 온 곳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도들은 열둘이었고 그 말을 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급한 대로라면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각 사도들이 외국어 한 가지씩 말했다고 할지라도 열두 사도가 함께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웅성거림 외에는 어떤 의미도 듣지 못할 것이고 또 15개국어 언어였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다른 나라가 몇 개국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분명치 않습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이 소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1절에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바벨이라는 거역으로 인한 무질서의 세계에 가장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의 무질서와 혼란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란의 역사 위에 성령으로 통하여 광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죄악의 죽음의 동산에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들에게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미래도 여전히 그러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 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자세, 복된 응답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가까운 곳에 사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교회를 이루어야 마땅하겠지만 함께 모이기 힘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성도들 사이에 사귐을 유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따르려 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싹을 틔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방송을 들으며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음도 생각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모든 이들의 사랑과 헌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거저 받은 이 큰 사랑을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회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낸 소중한 편지가 되게 하시사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